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저는 이제 학부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찍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할 때 이제 동기들이 이제 1학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너는 어떤 목회를 꿈꾸고 있냐라는 질문들, 너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가장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참 뜨거울 때죠. 신학교 때는 한참 뜨거울 때라서 1학년 때 제가 이게 꿈으로 봤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안에 아 나는 복음의 핵폭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환상으로 이렇게 폭탄이 터진 걸 봤는지 꿈에서 자다가 폭탄이 터지는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교과서와 공책에 복음의 핵폭탄, 그러니까 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학번 쓰고 복음의 핵폭탄.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쪽지 전해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복음의 핵폭탄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인격은 복음의 핵폭탄이 아니고 복음의 권총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좀 늦게 자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어느 저기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자꾸 저한테 세균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균 덩어리가 자꾸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딱 깨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세균 덩어리구나.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제 자존감이 이제 복음의 폭탄이었다가 복음의 권총이었다가 이제는 세균 덩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은요, 저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던 그런 사명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8절 보시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보낼지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뜸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굉장히 멋있게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충분히 듣고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작정 손을 든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남 이스라엘, 남 유다에게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어떤 소명 주셨냐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그들의 귀를 막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혹시 보게 돼서, 그들이 혹시 듣게 돼서,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 깨닫게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소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라면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부르셔야 될 텐데 백성으로 하여금 못 듣게 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개척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사명 선언문이 길게 나왔더라고요. 숫자 1부터 10까지 해서 저기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5부터 이야기해서 5 하면 5 6 7 8 9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5 제가 할게요. 예. 자, 네, 그래요. 5는 5대양, 6대주를 마음에 품고 7천 명의 국내 청년과 8만 명의 국외 청년의 구원에 힘쓰는 교회. 5대양 6대주에 있는 7천 명에 있는 국내 청년들과 8만 명의 국외 청년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우리 사명선언문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개척교회 사명선언문이에요. 이 큰 우리 삼일교회 선언문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 선언문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개척할 때 품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개척교회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 7천 명, 8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슬로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동기부여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시켜요? 어느 대학교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안 바뀌어?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세상?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으로 바꿀 수 있어. 세상은 변할 수 있어.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연합회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주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학생은 이 땅에 소망이어야 한다. 그 스티커를 봤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모니터에도 붙여놓고 스탠드에다 붙여놓고 막 잠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거대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그런 사명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내가 손은 들긴 했는데 이 사명이 언젠가는 단기간 내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쫄딱 망할 때까지 이 네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한 사명들이, 좀 어려운 사명들이 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끝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장년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목자님들이 이제 종종 이제 우리 진장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자는 평생 해야 되나요? 예. 네. 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네, 나만 목자하냐 이거예요. 네, 나만 간사하냐 이거예요. 이 어려운 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기 싫어하니까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끝이 있었으면 좋겠죠. 간사를 2년 하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자막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지금 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활동했던 지금 왕이 몇 명 나왔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지금 네 명의 왕 동안 이 통치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한 개 준비했는데요. 통치 기간입니다. 우시아 왕 52년간, 요담 16년, 아하스 16년. 그러니까 우시아와 히스기야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게 기억하셔야 될 게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했는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요. 왕하 2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위경에 이사야 승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유하죠. 그 예언 실수였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 실수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톱으로 쓸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므낫세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건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당시에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피조물이었던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는 거야. 야, 나 너무 답답한데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 야, 너네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 너무너무 답답한데 내 얘기를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좀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우리나라 표현은 개도 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도 나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자녀들이 아빠가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는 아는데 얼굴도 들지 않고 아빠 왔어? 우리 집 애들 얘기는 아닌데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양육해서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는데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한 군데 멀쩡한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놔뒀다. 이게 당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가 맨날 예배는 드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랑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그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눈도장 찍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 그런 거 너한테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밖에서 막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에 헌금 내는 거? 나 거지 아니야. 나 그런 거 너한테 요구한 적 없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 금요철화 이제 이런 것을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이 괴리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짓기에 곤비하였노라. 나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나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거 훨씬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신육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정말 신물이 난다. 너희가 기도쇼를 버려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제가 센 건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신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삶에서는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쟤네들 못 듣게 해. 쟤네들 나 들을까 봐 걱정돼. 쟤네들이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까 봐 내가 참 걱정된다. 그러니까 너의 사명은 그들을 못 듣게 하는 게 네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6장 말씀인데 7장에는요. 이런 비참한 영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7장 1절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미 결론을 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2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요동쳤더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만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니까 마음이 굉장히 쫄렸어요. 3절에는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얘기해라. 야, 가서 남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해라. 아하스를 만나서 이 얘기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마음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이 부직갱이가 저기 뭐냐? 우리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나무 있잖아요. 예. 이미 한번 타서 더 이상 이게 불로 쓸 수 없고 이렇게 제로 앞에 부분은 약간 까만 제로 된 그런 거. 불쏘시개. 그러니까 연기는 납니다. 뭔가 외형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야. 지금 눈앞에 적들이 있지만 네 마음이 굉장히 두렵겠지만 이게 성취되지 못할 거야. 왜냐? 내가 세계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왕이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아니 저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깊은 데 바다 끝에서 땅.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이렇게 야 내가 널 사랑해. 오빠가 날 정말 사랑해? 별 따줘. 지금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이 일이 성취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징조를 구해. 네 징조를 구하는 거에 내가 한도를 두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달라고 해도 나는 따줄 용의가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열왕기하 16장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아하스가 아스루 왕 발음도 어려워요. 그렇죠?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렀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 당신의 신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줄 테니까 증조를 구하십시오. 나는 증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8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뭔가 요구를 할 때는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제국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돈을 좀 드리면서 저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보낸 거예요. 예, 9절요.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왕 르신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지금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제 승전식에 참여하러 간 거죠. 그렇죠? 아스루 왕이 이 전쟁을 우리로 저기 북이스라엘부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그 승전식에는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놀라운 광경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루 왕이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면과 양식을 구해다가 지금 이 남유다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 전쟁은 아스루 왕이 믿는 그 신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증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경영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 세계의 경영은 아스루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13절이요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이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구해요. 왜? 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직접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징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됐어.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라 네가 안 구하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는요 왜 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제발 징조를 보고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는 좀 많이 커서 안 말을 안 해줘요. 그때 인사 안 했던 걔는 제 아들이 아니고 안마를 안 해주는 애는 제 아들이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 안마 좀 해줘, 이렇게 밟아줘. 그러면 얘가 어렸을 땐 잘 밟아줬는데 지금은 밟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10분에 500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와서 밟아주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한 30초 밟다 그래요. 아빠 몇 분 지났어? 그래갖고 30초. 근데 한 10초 있다가 아빠 몇 분 지났어? 40초. 이거를요 한 10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밟지 마.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요. 30원, 40원, 50원. 그래갖고 이제 500원까지 해서 이제 해주죠.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또 얘기했어요. 아들 안마 좀 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500원부터 보여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주니까 자꾸 예. 돈을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증표는요, 증조는요,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하셨대요. 무능한 500원짜리도 없어갖고 아빠 돈, 현금 없는데 카드밖에 없는데 나중에 줄게 그래서 까먹는 무능한 아빠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이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친히 증조를 주시겠다라는데 그 증조가 무엇인지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시 그러므로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니 증조가 앞에 있는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다 없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우박사건처럼 여호수아 우박사건처럼 다 이렇게 맞춰서 죽이는 징조 아니었어? 내가 10년간 기도했는데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나의 배우자의 문제와 나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징조가 아니었어?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징조가 아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징조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00년이 지나고 나서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 했어요? BC 722년에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00년이 더 지났죠.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변해요. 그렇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유일한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우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고, 질고, 병에 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고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증조이신 완벽한 증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미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징조죠. 다른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까봐 내가 걱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의 어떤 성경도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성경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얘네들 못 듣게 하는 게 네 사명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심지어 징조를 원하지 않는 왕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너한테 징조를 준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듣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함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경영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보아라. 제발 들어라. 그리고 제발 깨달아라. 그리고 제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7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시간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일당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구 되어주시고 인생을 유일하게 온전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조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